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앞에 달려가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선포했던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위치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침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침례자 요한의 그 전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만을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삼으실 자들을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껍질로 여기시고 그래서 펄펄 끓는 이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불에 잠기게 하는 이 불침례를 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유대 백성에게 선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침례자 요한처럼 위치를 잘 설정하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야 되겠다. 특히 이 목사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낮아지면 그러면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성령 침례 사역과 불침례 사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완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일생이 끝나게 될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내 자신은 쇠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침례자 요한의 일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자주 듣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강의를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그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실제적인 그런 삶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때가 충만히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메시아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 약 4천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고 그리고 한 30년쯤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말 그대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일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한 번 있는 그런 일로 모든 사람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을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련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메시아, 또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게 될 때 들에 있던 그런 목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와 같은 지혜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천사들에게도 관련 있는 그런 일이 되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될 때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가서 보시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며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관련이 돼서 말 그대로 온 천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에 관련된 그와 같은 일을 맡겨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여기 살게 될 때 주변에 여러 사람들, 우리와 관련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마귀가 언제 개입을 하냐? 여기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시게 되면서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딱 나타난다 그 얘기죠.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딱 나타난 일이 마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등장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좋은 천사들, 우리를 늘 보호해주는 것 같은 천사들, 또 이와 같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세요. 100% 사람이세요. 물론 100% 하나님이시면 100%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분에게 등장을 해서 그래서 그분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부터 이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을 한량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무한정의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본인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한대로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인간의 욕정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받으셨느냐? 40일 동안 받으셨다. 어떤 분이 40일 동안 세 가지만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물도 드시지 않고 하면 말 그대로 시험이 여러 종류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시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를 겁니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40일 동안 받으셨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왜 지금 예수님은 몸소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가 몇 가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다시 말씀드려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거를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렇게 딱 터치할 때 이렇게 딱 손을 댈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이렇게 손을 댈 때 이게 감각이 없을 정도로 딱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연약해도 이걸 갖다 연약함에 가면서 탁 예수님께 손을 댈 때 예수님이 그걸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시험을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면 어떻게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은 장가가지 않으셨는데 장가간 이후에 이 결혼 생활하면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기시고 경험도 못하신 분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은 박사학위 이런 거 한 적도 없는데 박사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시험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걸 다 어떻게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그 내용이 모든 점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런 시험은 모든 점에서 당하는 그런 시험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 거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으로 크게 요약이 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그대로 두시고 그 옆에 히브리서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또 시험을 당하셨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투수라고 야구를 하는데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등장해요? 구원투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구원투수가 어떤 사람이 잘 구원을 잘할 수 있어요? 그 팀을. 아, 지금 이거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그 일을 많이 당해본 구원투수가 결국 그 팀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친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돼 있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시험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지금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이 당하는 그런 시험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둘째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된다. 셋째,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 다시 말씀드려 인생의 자랑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을 시험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결국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와 같은 이 욕정 세 가지, 시험 세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걸려 넘어지게 된 그와 같은 그 시험 요약을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 세 가지 시험, 다시 요약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첫 아담이 망쳐놓은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때 또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요. 그래서 뭘로 유혹해요?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될 때 그 아담을 넘어뜨렸던 똑같은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셔야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시험당할 때 우리를 구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인간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직접 아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이 4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첫째 아담이 걸려 넘어졌던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기시고 그래서 구원자로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째 시험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은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을 통한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 필요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빠뜨리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마귀와 마귀의 쫄자들이, 마귀들이 가장 먼저 알았고 가장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귀가 지금 나타나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서 나는 그 모든 열매 먹어도,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도록, 의심을 우리 안에서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근데 내 행위가 왜 이렇게 악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의심을 품도록 마귀가 의심 작전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먹으면 그러면 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 우주 만분을 만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 지금 돌이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빵을 만드는 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을 저 위에 있는 천사들과 그렇죠 마귀의 악한 천사들에게 모든 걸 지금 데몬스트레이션해서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해야 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예수님 믿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해도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빵 다섯 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5,000명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유대 왕국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 못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귀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도 좋은 거, 해도 좋은 게 있어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될 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이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은 뭐냐?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퇴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둘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It is writ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기록됐던 그게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자필 원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기록한 건 자필 원본이에요. 자필 원본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필 원본을 복사해서 기록한 사본만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록된 바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처음에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한 획도 한 점도 빠짐이 없이 처음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남아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역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냐? 개역성경으로 가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떡과 빵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뭐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NIV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NASB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 해결책이 빠져 있으면 말 그대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면 뭘로 사냐 이거예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이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전히 보존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 말씀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단어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보존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험, 육신의 정욕의 이 시험을 가지고 와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험은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서 7절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 모든 왕국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모든 게 다 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 땅을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줬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 마귀에게 넘겨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 이건 마귀의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마귀의 통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아름다운 나무, 저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생물, 산에 있는 아름다운 짐승, 좋은 짐승 이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이 마련해서 좋은 거예요. 이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이것이 모두 세상이 주는 거다 얘기할 때 그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주관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현세상 시스템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을 마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 문화를 생산해내고 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것이 흥황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온 세상 문화가 다 마귀 문화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마귀 문화예요. 도덕과 윤리가 극도로 타락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마귀 문화입니다. 요 근래에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어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파리 죽이는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됐어요. 살인죄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곧바로 이혼을 하고, 이 나쁜 일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 OECD 모든 국가 중에 가장 급속도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 문화입니다. 종교가 통합이 돼요. 모든 게 다 같은 신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를 간다 저 종교를 간다 결국 다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는다, 이게 다 마귀 종교입니다. 그렇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버젓이 공공연하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영화나 이런 거 광고 나온 거 보면, 야, 저렇게 사악한 일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구나. 왜 그래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때의 마귀 문화를 급속도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권력,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가서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끝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또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일들은 원래 언제 받아야 돼요? 재림 때 받아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 초림할 때 지금 가지고 와서는 내가 이 모든 왕국을 다스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이 항상 비슷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경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왕들과 또 이 세상에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 몸을 마귀에게 팔아서 마귀로부터 영광을 지금 받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많은 세상의 인기 연예인들이 그냥 내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가한 가운데 마귀에게서 권력을 받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에게서 이와 같은 영광을 받아서 사람들의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 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고난 당하셨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3년 반 있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래요? 고난 받지 말고 일단 영광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먼저 고난, 그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먼저 고난당하지 말고 먼저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갈보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겪은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고 결국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젊을 때 매를 맞는 게 좋다. 그 얘기하는 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젊어서 고생해야 나중에 고생이 예,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이 신학원에서 무언가도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언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이 순간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내 자신의 인격을 예, 이렇게 함양을 시켜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야 나중에 목회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은즉, 먼저 뭐야? 먼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다하고 이건 모든 걸 다 했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이 내게 직접 주실 것과 같은 의의 왕관이 어떻게 예비가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고난당하고 먼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게 될 때 그 이후에 영광이 임한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이름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올리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 순서를 바꿔서 먼저 영광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 방법,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 역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시면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보고 마귀가 와서 내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를 퇴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게 될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셔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시험 가서 보니까 9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 9절 12절 가서 보니까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딱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딱 받아주면 하나도 몸이 다치지 않은데 딱 착지할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휴 우리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벌떼같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접어두시고 옆으로 가셔서 말라기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침례자 요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이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님, 다시 말씀드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먹으며 자고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인기 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야 정말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 구속할 이 메시아가 이렇게 내려왔구나. 말 그대로 인생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지금 두 번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걸려넘었는지 아니니까 이번에는 뭐까지 동원해요? 성경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놓아댄 책물을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라. 일단 뭐가 빠졌냐? 내 모든 길에서가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 모든 길에서 이걸 지금 삭제를 하고 12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 구절엔 뭐를 집어넣어요? 언제라도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언제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을 가서 살펴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목사들 중에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의 사역자들이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성경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성경을 인용하는데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언제라도가 어디 들어있어요? 언제라도. 이게 뭐야? 언제라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 그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라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 모든 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슬픔을 당할 때도 기쁨을 당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에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귀가 그와 같은 것을 싹 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번 주 우리 유금이 자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길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경인 자매 이번 주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 빼기도 하고 중요한 것 더하기도 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다 성경을 사용해요. 특징이 뭐야? 성경을 왜곡한다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시느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귀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주 하나님인데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마귀에게 예수님이 직통에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험하는 게 뭐냐? 시험.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가 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해서라도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치딩, 컨닝을 해서라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사오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룡산 가서 40일 하고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정직하게 행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 거다 그만두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룡산에 가서 일단 불을 받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가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그 이후로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은 마귀에게 넘겨져서, 그래서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시스템 하에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세 가지 시험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이런 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둘째는 보는 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도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간음하고 보는 것 때문에 살인하게 된 거거든요. 이 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이야기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세 가지 시험에 다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사람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으되 죄는 없으시고 이 시험들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몸소 이와 같은 시험들을 당하시고 이기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완전히 보존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 손에 지금 이 시간 들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오직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이 모든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그 제사장이 없어요. 직통으로 지금 열려있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시험들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